이런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지혜롭게 설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설교는 참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며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이성을 가장 숭상하는 철학자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를 낮추어서 말씀을 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가 어떻게 했든지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적응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그는 아테네에서 몇몇의 구원 얻는 자들을 얻었고 그리고 역사는 이 아테네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주교가 있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간 도시가 어디인가 하면 고린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도시들을 선택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할지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을 생각하면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가장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는 이 아테네에서 아주 짧은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는 그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이 도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그리스 반도가 있고 거기에 끝자락에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가 또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본토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아주 좁은 지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본토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 지점에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해상무역의 중심이었고 육로도 남과 북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로마에 반역한 결과 이 고린도가 한때 번성한 도시였지만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금 가이사에 의해서 이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가 무역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회복하였고 이 바울 시대에는 이 고린도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 참으로 그 인근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도시, 아테네보다 한 20배 정도 큰 도시가 이 고린도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를 통하여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그런데이도시가중요하기는하였지만그러나이도시가중요하고부여한만큼이도시는아주큰문제를가지고있었습니다그것이무엇인가하면이아테네가해상무역과육상무역정치적인그런행정적인중심도시였습니다이아가야지방그리스남부지방의지방을아가야로하는데이아가야지방의수도였습니다그러했기때문에이도시가매우부여했는데그런데문제는무엇인가하면이도시가부여한만큼타락한도시였다는것입니다 이고린도에는아크로고린도라고하는큰바위언덕이있었는데그꼭대기에사랑의여신아데미즉아프로디테의신전이있었습니다거기에1,000명의여자노예들이그여신을섬겼고이여신을섬기는이1,000명의여자들이밤만되면이고린도시내로내려가서창녀가되어서밤거리를돌아다녔습니다그래서이고린도는성적인타락으로악명이높은도시였습니다그결과고린도라는이말자체가그당시에는아주음란한행위와관련된그런동의어로사용되었습니다고린도소녀이렇게말하면은그것은곧매춘부와동일한의미를가지고있는그런단어가되었습니다여러분이것이이도시가얼마나타락한도시였는지를말해주는것입니다이도시는로마제국의허영신의박람회장이라고그렇게불리는도시였습니다여러분이렇게큰도시부여하지만타락한도시에서복음사역을하려고할때에여러분사도바울이그곳에서복음사역을하는것이결코쉬운일이아니라는것을생각할수있지않습니까고린도는타락한세속도시의가장대표적인모습을가지고있었는데하나님은어떻게이와같은큰대도시타락한도시에서복음의사역을감당하게하셨는지오늘우리가이사도바울의형편과처지그의모습을생각해보고자합니다여러분우리가먼저생각할것은사도바울이고린도에들어갔을때그는아주큰고통가운데있었다는것을우리가생각할수있습니다왜냐하면거대한악의세력앞에서그는고통당하였던것입니다여러분누가는사도행전에서바울이고린도에들어갔을때그가어떤형편에있었는지를구체적으로이야기해주지는않습니다그러나우리가고린도전서에가서보면은사도바울이고린도교회성도들에게편지를쓰면서그가처음에고린도에갔을때그의형편과처지가어떠하였는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이야기해주는것을볼수있습니다고린도전서2장3절에서5절말씀을보시면은그가이렇게말합니다내가너희가운데거할때에약하며두려워하며심히떨었노라내말과내전도함이지혜권하는말로하지아니하고다만성령의나타남과능력으로하여너희믿음이사람의지혜에있지아니하고다만하나님의능력에있게하려하였노라이렇게이야기해주고있는데여러분사도바울은여기에서자신이고린도에이르렀을때그의상태가매우좋지않았습니다그는매우억눌리고고통스러운심령을가지고있었다는것을보게됩니다여러분사도바울이야기에서말하는약하고두려워하며심히떨었노라라고하는것은그가건강이좋지않았다든가그고생이심해서마음이심신이약해서두려워떨었다라는그런의미는아닌것입니다그러면사도바울은왜고린도에들어갔을때이렇게약하고두려워하고심히떨었습니까그것은그가분명히이고린도에들어갔을때에그가영적으로육적으로그경험하고있는아주큰어려움이있었기때문에그런것입니다여러분사도바울은왜고린도에들어가서이렇게어려워하였습니까이사도바울은뭐조금어려운일이있다고그렇게막호들갑을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심약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나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든 사람 앞에서 끄리낌 없이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는 총독들 앞이라고 해서 왕 앞이라고 해서 주눅들어서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는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도시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생각할 때에 그 이유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평범한 도시가 아니라 아주 세속도시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속도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뭐 고대 도시가 다 세속적인 도시였지 거룩한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렇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그 이방인들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굳이 세속도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도시가 다른 도시들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문제가 하면 그 도시가 매우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가 우리 복음을 전하여서 참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안에까지 이 성적인 타락과 물러남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는 정말 타락한 도시였고 성적으로 부패한 도시였고 물질 만능의 도시였고 강포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세속 도시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데살로니카는 교통과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고 아테네는 학문과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지만 이 고린도는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인간의 가장 죄악된 요소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부도덕과 향락과 우상숭배와 돈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세속도시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오늘날 거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고대의 세속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영적인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예를 들려고 한다면 이 고린도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 강포함에 있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벨론과 같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던 그 도시 황금 신상에게 절하라고 강요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억압이 있는 도시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경험하였던 그 바벨론, 롯이 살았던 그 소돔, 그래서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살 때 결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들의 의로운 심령은 날마다 상하고 그들이 그 도시에 살지만 결코 자신의 신앙대로 편안하게 살 수가 없고 끊임없는 영적인 압박감 가운데서 고통당해야 하는 그와 같은 도시,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인 것입니다. 오늘날로말하면라스베가스와같은곳이어서온갖도박과방탄과음란이밤낮으로자행되는그런도시였습니다여러분그리스도인들이이런도시에살때에마치서울이나서울도그런요소들을다가지고있습니다여러분그러한도시에살때에그것이우리의일상이될때에우리는그곳에살면서어느정도그런죄악된것들과멀리하고떨어져있고그리고또그것이일상이되면은그것이그렇게문제가되지않을수있습니다그러면여러분우리가살고있는이시대도타락하고부패하고죄악된요소들이곳곳에숨어있지만그러나그것이너무일상적이되버리면우리가좀무뎌지지않습니까그런데사도바울과같이거룩하고의로운심령을가지고있는사람이그도시에가서그도시에일어나는일들을보고경험할때에그충격이결코작지않은것입니다경건한심령을가진사도바울이그도시에가서그사람들과대화하고그리고복음을전하려고할때에매우큰문화적인충격그리고영적인갈등그런것들이그의삶에나타날때에그런것들을매일매일보고듣고경험할때에그의의로운심령이상하고그리고거기에서그는약하고두려워하고떨게되는그런영적인어려움을경험하게되는것입니다여러분그런면에서우리모든그리스도인들은바울이느낀그영적인부담감과어려움을우리가살고있는이시대의문화와사람들의모습에서느낄수있습니다우리는점점세상문화에익숙해지기도하고어느정도거리를두고살아가는데요령이생기기도하지만이현대의세속도시속에서영적인삶을살고자하고그리스도인으로서복음의영향력을세상에있는사람들에게끼치려고할때에우리도바울과같은어려움을경험하게될것입니다우리가아저사람들은저사람이고나는나대로살아갈거야하면서자기를사람들과분리시키고그렇게외톨이로살아간다면뭐어느정도살수있을것입니다그러나여러분우리마음가운데거룩한열정이있어서이세상을하나님의말씀으로변화시키고세상에죽어가는영혼들을복음으로주님앞으로인도하고자하는그런영적인열망이있을때에그래서우리가세상에있는사람들에게다가가고자할때에상황은달라지게될것입니다우리는의로운롯이심령이상했던것처럼사도바울이고린도에가서큰어려움을경험했던것처럼우리의마음과심령도큰절망과두려움을경험할수있게될것입니다여러분이것이그리스도인의삶의본질이라는것을결코외면할수없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믿는그리스도의복음은결코이세상의부도덕과자기중심적인교만을가지고서는외면할수없는것이기때문에그러한것입니다우리그리스도인들이이세상의악을보면서그냥세상사람들은악하니까구원받지못했으니까당연히뭐그렇게살겠지이렇게방관할수없는것입니다우리는이세상의악과부도덕과그부조리함을보면서우리는하나님이창조하신이세계가하나님께로돌아오고하나님을인정하고하나님께영광돌리는그와같은세계가되기를간절히열망하는심령이우리그리스도인들에게있어야하는것입니다죄악가운데서죽어가고하나님을대적하는영혼들을보면서그들이회개하고주님께돌아와서거룩한삶을살고하나님의영광을드러내는그런존재가되기를원하는마음이우리심령가운데있어야하는것입니다주님께서그것을믿는자들에게명령하셨습니다너희는가서온족속으로제자를삼아아버지와아들과성령의이름으로세례를주고내가너희에게분부한모든것을가르쳐지키게하라하신그말씀이우리의삶에서도실천되어져야하기때문에우리는이타락한세상자기중심적이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과 같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속 도시 가운데서 그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치는 반석이 될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거룩함은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결코 소돔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바벨론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통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날이 갈수록 그 고통이 더해갔고 그는 거대한 세속도시의 악한 모습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영적인 전쟁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가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도시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있게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중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세속도시 고린도에 들어가서 자기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들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외에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였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영적인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도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 전례 없는 큰 영적인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이 타락한 도시에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였고 그리고 그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은 반대를 하고 자신의 그 주장을 소리높여 외친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굳게 믿고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주님께서왜주의제자들에게하나님의교회에너희가모일때마다이것을행하여나를기억하라말씀하셨습니까왜냐하면우리의모든신앙이가장중심되는것가장중요한것은오직예수그리스도와그의십자가에못박히신것그가우리를위하여자신의생명을내어주시고자신의살을찢으시고자기의피를흘리셔서우리에게내어주신그리스도의그십자가가우리를구원하는유일한구원의길이기때문에주님께서그렇게말씀하셨던것입니다여러분두번째로우리가이말씀을통해서생각할것은바울이이렇게큰고통가운데있었지만그러나그는결코홀로버려져서그곳에서복음을위하여일한것이아니라하나님은이런큰어려움가운데있는바울을도와주셨다는것입니다하나님께서어떻게바울을도우셨습니까하나님께서는고난가운데있는바울에게동역자를보내어주셔서그를도와주셨습니다바울이고린도에갔을때에아직실라와디모데는마게도냐에남아있었습니다바울이급하게베레아를떠나왔기때문에그곳에있는성도들을돌볼여유가없어서바울은아테네를거쳐서고린도로왔지만그러나아직이실라와디모데는그곳에남아서성도들을돌보고있었습니다여러분바울은급하게왔기때문에자신의이삶을위한어떤재물도돈도가지고있지않았습니다그가고린도에들어갔을때그는정말홀로단신돈도없는그와같은막막한처지에있었습니다그런데하나님께서는이바울을위하여고린도에서놀라운위로를준비해주셨는데그것은오늘2절말씀을보시면은아굴라라는본도에서난유대인한사람을만났는데그는글라우디오황제가로마에서소동을부리는모든유대인들을로마에서떠나라고추방령을내렸고그들은로마를떠날수밖에없었는데이아굴라는자신의아내브리스길라와함께고린도에새로왔다고이야기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이아굴라의생업이무엇이었는가하면천막을만드는일이었습니다그런데바울도천막을만드는기술을가지고있는사람이었습니다그래서바울이이아굴라의집에들어가서그를만나서그의집에들어가서그와함께먹고마시고일하면서이고린도에서정착할수있는그런기반을갖추게되었습니다여러분이것이참으로묘한하나님의도우심이었습니다그래서바울은이브리스길라와아굴라와함께천막을만들면서디모데와실라가마게도니아로부터내려올때까지그가거기에서살수있었다라고이야기해주고있습니다여러분여기에서왜바울이천막을만들었느냐라고하는것에대하여서우리가의문을가질수있는데여러분유대인들은어려서부터남자들은다한사람이하나의기술을배워야했습니다랍비들조차도자신이손으로하는기술을하나씩배워서어디에가서든지그들은먹고살수있는한가지의기술을가지고있어야했습니다아마도바울도어려서부터자신의손으로하는기술을배웠는데그것이바로천막을만드는일이었을것입니다여러분그런데여러분왜천막을만들어야했느냐라고의문을가질수있는데여러분로마는큰군대를가지고있었습니다수많은군인들을가지고있었는데이군단병들은소요사태나전쟁이있는곳마다계속적으로이동을하는것이었습니다이동을했기때문에로마군인들은어디에서잤는가하면천막에서잤습니다그런데여러분로마군인들이많은물품이소요되었는데그물품을공급해주는상인들이따라다니고기술자들이따라다녔습니다여러분그래서이천막을만드는일은아주유용한기술이었습니다여러분그래서이아굴라와바울은천막을만들었고이천막이로마군대에납품되었고그들은그곳으로생업을이어갈수있었던것입니다 여러분사도바울은하나님께서이아굴라를만나게해주심으로그의삶의필요가채워졌을뿐만아니라이브리스길라와아굴라는아주신실한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그들은단순히바울과함께일만한것이아니라그들은그리스도의복음을깊이깨닫고복음을위하여사역하는사람들이었습니다그래서여러분우리가18장24절에서26절말씀을보시면거기에아볼로를만나는장면이나오는데여러분이아볼로는유대인으로서에베소에서이사람은은근히좋고성경에능통한자였는데거기에서브리스길라와아굴라가이아볼로의말을들어보니까이아볼로가복음의말씀을전하기는하는데그는뭔가부족한것이있었습니다그때이브리스길라와아굴라가이아볼로를데리다가하나님의도를더정확하게풀어서이렇게되었다라고이야기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난다음에이아볼로는브리스길라와아굴라에게서하나님의도그리스도의복음을더자세히가르침을받고난다음에이사람이아주유력한자가되어서어디를가든지유대인들과그변론할때에유대인들과다투어서이기는그와같은사람이되었습니다복음을위한아주유용한그런일꾼이되었다는것을성경이우리에게가르쳐주고있습니다여러분이것으로보건대이브리스길라와아굴라는훌륭한복음사역자였습니다그러므로여러분이사람들이바울이고린도에서사역을할때얼마나큰영적인힘과도움이되었을지우리는생각할수있습니다그런데여러분이브리스길라와아굴라는충성스럽기까지하였습니다로마서16장3절과4절말씀을보면사도바울이이들에대해서이렇게말합니다너희가그리스도예수안에서나의동역자들인브리스가와아굴라에게문안하라저희는내목숨을위하여자기의목이라도내어놓았나니나뿐아니라이방인의모든교회도저에게감사하느니라이렇게말하고있습니다여러분이아굴라가바울에게얼마나신실한동역자이면서헌신한사람이었는지를바울이고백해주고있습니다여러분우리는이아굴라와바울의모습을보면서우리그리스도인들도서로에게어떤사람이되어야하는지우리가어떻게복음을위하여살아야하는지아주중요한모범을볼수있습니다여러분이바울이아굴라와함께텐트만드는일을하면서복음의사역을했기때문에자비량사역이라는그런선교적인용어가나오기도하였습니다텐트메이커미니스트리라고하는그런사역이나오게되었는데우리성도들이자신의직업을가지고자기의생업을책임지면서복음을알지못하는사람들이있는곳에가서그곳에서복음을전하며사는것입니다오늘날이사람들을전문가사역인이라고그렇게도말하는데의사와간호사와기술자들이아직복음이없는하나님을알지못하는사람들이있는곳에가서거기에서자기가가진기술로일을하고자기의생업을가지면서복음을전하면서영혼들을구원하는그일을하는헌신된하나님의사람들이이땅에얼마나많이있는지모릅니다여러분우리들도바로이와같은모습을보면서우리의삶에서우리들도어떻게하나님을알지못하는사람들에게복음을전할수있을까여러분우리들도고민하고하나님이부르심이있는곳에서우리가복음을위하여일할수있는그런성도들이되어야할것입니다여러분마지막으로우리가생각할것은하나님은이아굴라브리스가와아굴라라고하는신실한성도를통해서바울을도와주셨을뿐만아니라하나님께서는바울에게나타나셔서그를위로하시고약속하신대로하나님께서바울이이세속도시에서복음의말씀을전할수있도록하나님께서친히도와주셨습니다바울이회당에서복음을전할때유대인들이바울이전하는그리스도의도를받아들이지못하고회방하기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경험했을 어려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도시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동족들이 가장 먼저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그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경건한 헬라인들도 있었고 그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얻는 자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장 먼저 바울을 박해하고 회방하는 그리고 소동을 부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회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반대하고 회방한다면 이제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서 그의 사역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 동족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도 이렇게 반대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 안 전하겠다. 너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읽을 때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어서 그의 사역이 전환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나의 형제를 위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결정하고 깨달았을 때에 그가 유대인들이 하도 회방을 하니까 짜증이 나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전환되는 그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회당을 떠나서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할자가없을것이니이는이성중에내백성이많음이라하시더라여러분우리가사도바울이경험하고있는고통을한번생각해보십시오그는이세속도시가운데서영적인큰무거운짐을느끼고있었습니다그리고또한자기의동족유대인들이끊임없이복음을회방하는가운데서그가이제는유대인을떠나서이방인에게로향해야한다는그와같은이하나님의뜻을그가깨닫게되는가운데그의마음가운데는말할수없는큰무거운큰근심이그의마음가운데있어서참그가이제는참고린도에서사람들에게복음을전하는것이너무나고통스러운두려운그런상황가운데있었는데그밤에우리주님께서바울에게나타나셔서두려워하지말며침묵하지말고말하라고주님께서명령하시고있습니다내가너와함께있음에어떤사람도너를대적하여해롭게할자가없을것이다말씀해주시고있습니다그리고이성중에내백성이많다이렇게말씀해주시고있습니다여러분정말사도바울이고린도에서말씀을전할때이도시는너무나악하고자기의동족들은자기를핍박하고참자기가이곳에서사역을할때열매를얻을수있을지참사람들에게다가가서복음을전하는것이참너무나두렵고어려운그런상황가운데있을때에하나님께서는바울을향하여놀라운약속의말씀을주셨던것입니다여러분그리고이약속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를우리가보게되는데12절에서17절말씀을보시면유대인들이이제일제히일어나서아가야총독인갈료에게이바울을데리고가서고소하게되었습니다바울이이아가야의총독갈료의법정에서게되었습니다여러분이들이어떻게고소하였습니까13절말씀을보면은바울을데리고가서이사람이율법을어기면서하나님을경외하라고사람들을권한다라고하면서갈료에게고소하였는데그런데놀랍게도이바울이자신을변호하려고입을열려고할때에이갈료가유대인들을향하여이렇게말합니다유대인들아만일이것이무슨부정한일이나불량한행동이었으면내가너희말을들어주는것이옳은것이옳거니와이문제가은호와명칭과너희법에관한것이면너희가스스로처리하라나는이런일에재판장되기를원치아니하노라하고그들을법정에서쫓아내었다이렇게말해주고있습니다여러분우리는이사건이얼마나중요한사건인지를생각해야합니다왜냐하면유대인들이바울을데리고갈료에게간이유가무엇입니까여러분유대교는로마황제에게서특별히종교의이자유를허락받은종교였습니다그렇기때문에유대교는어디가서든지로마의종교로서인정을받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들은이어디에가서든지어려움이없었습니다여러분바울이복음을전할때에바울도유대인이었기때문에모든사람들이바울이전하는이복음도다유대교의한분파라고생각하면서어떤그공식적인어려움이없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유대인들은지금갈료에게이바울은유대교가아니고이사람은유대교와다르게율법을어기는그런사람이다그렇기때문에이사람에게유대교와같은그런공식적인종교의자유의지위를주어서는안된다라고생각하면서그것을판결해달라고갈료에게갔던것입니다만약에갈료가아가의총독으로서이바울이전하는것은유대교가아니기때문에로마의공식종교로인정될수없다라고하는판결을내렸다면바울은어디가서도복음을전할수없는것입니다왜냐하면복음을전할때마다유대인들이들고일어나서이종교는제국의해가되는잘못된것이다라고하면고소할것이기때문에아마도바울이로마제국어디에가서도복음을전하는데큰어려움이있었을것입니다그런데여러분여기에서어떻게판결이났습니까갈리오는 이 바울이 어떤 악한 행실을 하였으면 내가 재판을 할 것이지만 이것이 유대인 너희들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너희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해라. 라고 하면서 그가 이 사건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네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까지 그 어디에서도 행정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냐고 자유롭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갈리오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리오의 법적인 예민함과 정직함을 사용하셔서 이 유대인들의 괴계를 무산시켰고 그리고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바울은 이 갈리오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유대인들의 방해가 없이 복음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을 때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해석하는데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은 그 법정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이 이 무고한 재판을 청하였던 유대인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에서 때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반유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갈리오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유대인들은 갈리오 앞에서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에게서 이제는 더 이상 소동을 부리지 말라고 경고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그 위로가 이 갈리오의 법정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장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신 손과 섭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전한 복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현대의 세속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많은 어려운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하고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약할 때에 그것이 곧 강함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경험하였던 이 사역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